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자녀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10대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데요. 자녀가 ADHD가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따가워지기 쉽죠. 그런데 10대의 엄마와 자녀의 ADHD 위험성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가 유전자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연구진이 여성의 생식기적 특성과 정신질환 간 유전적 관계를 고찰해 얻은 결과인데요. 이 연구 보고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보건과학대학 이상홍 부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진선 프로듀서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출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통 이렇게 인식하는데 이런 인식하고는 조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출산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게 기존에 있는 연구에서도 나왔는데 적정한 연령대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20대 한 중후반 그 정도가 그것도 이제 물론 질병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20대 중후반이 가장 안전하고 그 나이부터 이제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10대로 가면은 위험해지고 그리고 좀 고령으로 가면은 또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나이가 작으면은 더 위험해지고 나이가 많으면 더 위험해지고 어떤 적정한 연령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해가지고 U-shape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리다고 예, 좋은 게 아니고 적정 예, 연령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 기존의 연구에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U-shape 연관관계가 이제 무엇을 인해 가지고 생기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10대 때 출산을 하면은 기존 상식으로 이제 육아 기술이 적정 연령에 비해 가지고 많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그 자녀의 ADHD나 아니면은 다른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그렇게 여겨졌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연구한 것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밝혔는데 그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육아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자녀에게 미치는 그런 한 부분이고 사실은 ADHD의 유전적인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그 유전적으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 연령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게.
아, 네, 그렇군요. 보통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건데 10대 엄마한테 태어난 자녀가 ADHD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의 인식은 애가 애를 키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육아 스킬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녀가 ADHD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유전적인 면에서 그 관계를 밝혀내셨다는 거고 그 유전적인 예. 관계라는 것이 ADHD가 있는 여성이 10대 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그렇죠.
지금
높아진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네네. 요인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이 같은 유전자가 ADHD의 위험도를 높이기도 하고 출산 연령을 앞당기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플라이트로픽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유전자가 그 두 개 형질, 이때 두 개 형질이라는 것은 ADHD하고 초산 연령 그 두 개를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 사실 10대는 젊은 엄마라기보다는 어린 엄마라고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 예.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큰 겁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10대가 되면은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이렇게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20대 중반보다는 20대 초반이 좀 더 높아지고 20대 초반보다는 10대가 좀 더 높아지고 이런 경우인데 이 연구가 이제 특히 이제 유전적 관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라 가지고 이제 확실히 얼만큼 높아진다 이런 논문은 아직 잘 없습니다. 근데 유전적인 걸 떠나 가지고 10대 때 첫 아기를 출산한 여성이 그리고 이제 기존 논문에서 ADHD라고 안 하고 이제 behavioral emotional disorder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the childhood and adolescence 이렇게 나왔어요. ADHD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그런 질병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 논문에 따르면은 12세부터 이제 19세까지 그때 출산한 여성이 25세에서 29세에 출산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그 자녀의 위험성이 한 두 배 정도 높아져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관여하신 연구 논문이 아니라 다른 논문에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2014년도에 존 맥그라스 유니버시티 오브 퀸슬랜드에 계시는 분이 퍼블리시를 한 건데요. 이거는 ADHD하고 아니면은 사이키아트릭 디소더하고 그 출산 연령이죠. 출산 연령에 대한 관계는 벌써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유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1대1 관계로 본다 그러면은 유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초산 연령과 ADHD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요인들 간의 연관성도 살펴보셨죠?
예,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거식증하고 그리고 우울증하고 자폐증하고 이렇게 6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ADHD하고 초산 연령이나 다른 그 리프로덕션 트레이트죠. 그게 가장 연관관계가 높게 나왔죠. ADHD하고. 예.
네. ADHD하고 초산 연령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식기적 특성과 정신질환 사이에 다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부분이 또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결국 이제 초산 연령을 보면은 자녀 수하고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자녀 수라는 것은 이볼루셔너리 바이올로지에서 보면은 그 리프로덕션 석세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정신 질환이 있는 같은 경우는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정신 질환을 가진 단점을 가진 유전 인자들은 도태돼야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정신분열증이나 아니면 ADHD 그리고 우울증 이런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러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신질환의 유전인자가 다른 리프로덕션 석세스에 그 장점을 주는 형질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가설이 생기는 거거든요. 단점만 있으면 도태되는데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준단 말이죠, 그게.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ADHD하고 자녀수하고 포지티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ADHD 유전적 위험성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프로덕션 석세스가 높아진단 말이죠.
네.
ADHD뿐만 아니라 오티즘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유의하진 않지만은 마지나란 그럴 정도로 이제 유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러한 유전 인자들이 정신분열 그 자체로는 단점이지만은
네.
자녀 수라는 이러한 리프로덕션 석세스에 의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볼루션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유전 인자가 있다는 그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연구 논문의 앱스트랙을 보면요.
예.
초산 연령하고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ADHD도 자녀가 ADHD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외에도 식이장애 또 우울장애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나오거든요.
예.
또 첫 성관계 연령이 낮을수록 식이장애, 우울, ADHD 자녀가 이런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데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예.
이런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물론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예.
해석을 하면은 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첫째로 인과관계는 없고요. 그러니까 첫 성관계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 자신의 정신질환을 위험도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정신질환을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근데 어떤 유전 인자가 있으면은 이 유전자가 ADHD의 그 위험성의 원인 유전자고 동시에 이 같은 유전자가 또 그 첫 성관계를 빨리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원인 유전자로 하면은 그 같은 요인이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표면상으로 관찰되어지는 것에 의하면은 성관계가 빨리 하면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 유전자는 성관계를 빨리 하게 하는 유전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ADHD의 위험도도 높이는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관찰에 의해 가지고 이 성관계를 빨리 하게 되면은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ADHD 위험도가 높다는 걸 갖다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러면 그 여성들의 유전자를 봐서 특별한 유전자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 이런 걸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 연구 결과가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유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몇만 개 이상이지 않습니까? 유전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유전자를 다 분석해 가지고 그 위험도가 얼마인지 그걸 갖다가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아직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맞죠.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유전형을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이 유전형이 ADHD의 위험도를 높이는 유전형이 발견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인텐시브한 그런 케어가 필요한 거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성관계나 결혼이나 초산 연령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좀 더 집중적인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비슷한 질문일 텐데요. 여성 보건 향상과 아이의 보건 향상 이런 면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같은 이야기인데 종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초산 연령이 빠른 경우에 육아 기술 때문에 자녀에게 아무래도 나쁜 영향이 갈 거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메커니즘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원인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유전자의 그 기작을 모르면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 그 판단했을 때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기작을 알아가지고 이 정확한 기작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예방도 좀 더 쉬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보통은 뭐 자녀가 ADHD가 있는데 엄마가 뭐 10대 엄마다 그러면은 그 뭐랄까 불편한 시선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엄마를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탓을 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예. 유전적 요소도 관여가 됐다는 그런 면을 사람들이 알면
예.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탓하는 듯한 시선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목적은 아닌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유전적이라 그러면은 좀 더 자연적인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의지로는 또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네. 이 연구 결과가 지금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연구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ADHD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나 두 개의 유전자로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뭐 몇천 개 그리고 몇만 개까지 이렇게 많은 유전자가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 ADHD에 대한 그 위험성을 갖다가 높이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통계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추측하고 계산하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분석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확도라는 게 항상 중요한데 정확도가 100%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따르면은 항상 경우에 따라 다른데 50% 미만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0% 미만일 때도 있고 굉장히 낮을 때도 있고 그러면 정확도가 굉장히 낮으면은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의 가장 키포인트는 그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이제 1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예방 차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